오늘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시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몰라요?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아요, 제자. 예,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또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모자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조금 모자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잘 살지 못해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괜찮고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나? 그렇게 갑자기 불현듯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절망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 때문에 용기를 잃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해서 내가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짜증을 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겁니다. 통장 잔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바닥이고 오히려 빚은 쌓여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열매도 없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말씀 봐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예배해야 되는데, 막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주님 앞에 설 면목도 없어지고, 누구나 시작할 때는 다 열정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면 열정이 식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와, 이 사람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낙심도 안 하고 절망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늘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저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싶은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다 낙심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오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냥 막 능력이 넘치고 그냥 늘 행복한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낙심되거든요. 자꾸만 실망하게 되거든요. 자책하게 됩니다. 연민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주님 앞에 설 면목을 잃어갑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열심이 특출나고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리더급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요? 마음이 낙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되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고 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향하신 목적지가 왕좌가 아니고 왕궁이 아니고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로 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예수님이 아직 그 남은 고난을 채우러 가신다 그러면 이 제자된 베드로와 다른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낙담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연약함에 이제 진지하게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요, 이들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를 겁니다. 저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지만 정작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들 모두를 배반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 배반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와 함께 3년을 동거했던 제자들 12명을 다 11명을 다 배신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들을 배반했고 그 배반의 상처는 이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상처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고 또 자만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전처럼 처음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못하겠는 거예요.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낙심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두 번이나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깊이 낙심하고 좌절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멀쩡한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 마치 찢어진 그물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못 건지고 있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텅 빈 그물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월급 봉투, 요즘은 봉투로 오지 않지만 월급 통장 들여다봤는데 분명히 입금됐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텅 빈 월급 통장 보면서 텅 빈 내 마음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얼굴을 웃지만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으나 텅 비어 있는 그 그물을 볼 때에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얼마나 공허한지, 나의 삶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무의미한지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았다 한들 지금 이들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다 찢어져서 찢어진 그물 같은 상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선을 넘나들며 살아남았지만 이들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가 제자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제자답게 살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들이 축구선수들이에요. 그 중에는요, 주급으로 한 주에 10억씩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막 통장에 매주마다 10억씩 딱딱 그냥 들어와서 박히면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죠? 어떠세요?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매주 10억씩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정작 자신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의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월급은 매주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입원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40억, 50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축구선수가 행복하려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 경기장에서 마음껏 힘껏 자유롭게 뛸 때, 그리고 그 경기의 승리를 맛볼 때, 그 팀워크를 맛볼 때, 그 선수들과 함께 호흡할 때 진짜로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통장에 돈만 따박따박 들어오고 내 인생에 지금 별 문제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어야 만족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감격이 아무리 커도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내가 제자면 제자답게, 자녀면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삶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된 마음이 더 깊이 공감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같이 따라가 볼 텐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즉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사모함의 불꽃이,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주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 남아있었으나 문제는 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정작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전처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0절과 11절,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같이 먹기에 물고기가 모자라서 너네 지금 엄청나게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 가서 좀 몇 마리 더 가져와봐. 너네 먹을 만큼 가져와봐. 누가 갈래? 했는데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사실 뭐 손을 들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바로 뛰어서 물고기를 가지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베드로는 물고기의 숫자를 셌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음 몇 마리죠? 네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서른 마리, 백 마리, 백쉰 마리, 백쉰 두 마리, 백쉰 세 마리.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세볼까? 한 마리, 두 마리. 물고기만 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물고기만 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물고기를 베드로가 아니면 지금 누가 샜겠어요? 백신 세 마리를 누가 세줬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만 지금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앞에 돌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물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디 찢어진 데 없나?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분명히 어딘가 찢어졌을 텐데 주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물고기 샜다가 그물 살폈다가 다시 물고기 샜다가 큰 거 몇 마리인지 봤다가 작은 거 몇 마리인지 봤다가 지금 이것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맨정신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이 물고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따를 용기도 없고 면목도 없고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데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고 죄송하다는 말조차 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또 도망치고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책하는 마음에 또 용기 내지 못하는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죄 없는 물고기와 그물만 만지작거리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저 언제 그칠까? 좀 이 눈물이라 이곳 좀 눈물이라도 수습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반전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물고기가 잡히면 이전에는요 배가 가라앉고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곳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고 그것을 배 위에 끌어올리려고 했더니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살펴봤더니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그물은요 나일론 섬유가 아닙니다. 대마나 아마 같은 식물성 섬유질로 만든 그물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번 잡고 나면 항상 그 그물을 정리하고 수선하는 게 어부들의 일이었어요. 이게 당연히 끊어지고 찢어져 있어야 할 그물이 지금 놀랍게도 하나도 찢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매일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던 선주이자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물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보다도 더 큰 기적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눈물을 뚝 그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처음 따를 때 내가 품었던 열정, 내가 품었던 내 마음속의 계획, 이런 것들은 다 찢어진 그물처럼, 잡은 고기를 다 놓쳐버리고 실패해버렸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열정은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처럼 여전히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가 있는 이곳 갈릴리 바다까지 다시 오셨구나. 주님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모두 다 놓쳐버렸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열정, 나는 주님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다 찢어져 버렸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열정은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모습으로 부끄러워하며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려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주님의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하고 확실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겁고 한결같은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과 계획은 늘 진행형인 열정과 계획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고 단절된 과거형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에게 올 그런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진행형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를 향한 열정,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은, 응원하는 마음은, 격려하는 마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식어버려도, 나는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열정은 절대로 식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 절망으로 자책될 때, 자책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는 국영수를 못해서 제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낙담되고 또 우리가 절망하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할 정도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었을 때조차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담고 있는 주님의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시키는 힘은 나의 열정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세요. 내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절대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내리신 주님의 그물을 단단히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1분 정도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시지, 나는 구멍투성이에 찢어진 그물에 불과하지만, 나의 계획, 나의 열정은 끝내 결국 다 실패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열정,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지. 내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해 내리신 그 그물을 꽉 붙잡아야지.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